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0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입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하죠. 그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팬데믹 상황으로 가슴 졸여하는 시절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외치를 해야 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챙기고 온몸 매무새 하나까지도 또 사람을 만날 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세상은 문화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뭐든지 자꾸 바뀝니다. 저도 생활 가운데 제일 참 힘든 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머리를 이제 밖에 나가서 못 깎지 않습니까? 보니까 1년째 제가 집에서 이 머리를 깎습니다. 1년째 지금 제가 이 애 머리도 제가 깎고 아내 집에 있는 내자 아내 머리도 제가 깎아줍니다. 미용실 뭐 머리 깎으러 어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환경이나 뭐든지 이렇게 맞춰서 자꾸 뭘 바꿔야 적응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런 방법 저런 수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뒤처지지 않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느끼고 살지만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어떻게 성장돼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목회자들은 이런 걸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껏 과거를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버리고 산 것, 지금 놓치고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지 아니한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거 참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20절을 보시면 굳이 해석이 안 돼 있어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구원의 능력을 쥐고 계신 분, 온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머리 되어 주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구주 되신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금 알고 이제 2절, 3절을 볼 텐데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을 벌이던 사이에 그 중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아볼로라는 분, 성경에 능통하였던 학문이 출중하였던 그런 분으로 소개되었던 아볼로라는 분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3차 선교 여행 때 들립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때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시고 또 성경에서 익숙한 지역이고 또 에베소서를 많이 암송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습니다. 에베소 어디에 있나요? 지중해 연안 무슨 도시죠? 예,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곳에 많은 금전적인 거래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다 들어보셨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7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지금 그렇게 정해놓은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신전의 으리으리한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여사제들의 음란, 또 거기서 행해졌던 각종 우상 제물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장신구들 덕분에 에베소 지역은 경기가 항상 활황을 누렸습니다. 좀 잠시 후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데메드리오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에베소 지역에 믿음을 지키고 사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 장면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발달했던 학문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까요? 변증학, 수사학, 마술을 가르치는 마술책, 이런 것까지도 에베소 지역에서 학문적 가치를 드높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런 지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어떻게 이런 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무지 들어갈 틈이 안 보이거든요. 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확 들어찬 곳에 복음이 들어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그곳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될까? 저 사람 믿을까?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복음을 받아들일까? 애타고 있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그 초창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처음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싹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지 그 처음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0장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에베소 지역과 오늘 본문의 시간적 흐름 사이에서의 이 차이를 좀 이렇게 좁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손으로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이렇게 겹쳐주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5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쭉 내려가셔서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기사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가져가서 대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20절 말씀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에 대한 결론인데요.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해 있고 음란한 도시.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곳을 잊지 못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들린 겁니다. 들려보니까 아볼로라는 분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 지식이 많았으나 가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이상하네. 말씀을 듣는 것 같기는 한데 무언가 큰 변화의 역사가 잘 안 보이는 것, 그런 걸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주세요? 세례를 주시고 거기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한 12분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정말 진실로 체험 있는 신앙으로 나온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12분쯤 에베소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몇 해를 머무셨나요? 20장에 보시면 3년을 내가 눈물로 간구하며 권면했다라는, 훈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3개월, 오늘 본 말씀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에베소 교회의 출발은 참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깊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교회보다도 상당히 진중하고 진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얼른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3년 동안 거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이게 참 귀한 사역을 하셔서 덕분에 이 에베소 지역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가치와 체험에 대한 가치가 균형을 잘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외부로 들어오는 거짓 복음들, 자칭 사도로 하나 거짓 사도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걸 말씀 가운데서 그걸 굳건하게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그 삶 속에서 이걸 지켜냅니다. 그걸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구나, 칭찬할 만하구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와서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가 이미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떠난 지가 40년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보통 AD 52년, 53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질 때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AD 95년 이상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이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보내질 때 즈음에서는 이미 벌써 에베소 교회가 40년 이상의 전통과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목회자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시고 그 다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 아볼로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다시 와서 3년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자식처럼 양육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의 현장을 체험했던 그 아들과 같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는 디모데죠. 그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이어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도미트리안 시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이어서 사역했던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역사와 전통,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들리시더라도 좀 이해하십시오. 신앙의 기라성, 정말 신앙의 거장들, 야 정말 저분을 본받아야 된다. 저분이 전한 그리스도 믿을만하다. 그렇게 검증된 분들이 여기에서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에 이 교회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목사 목회자들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분별해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든실하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진리 위에 굳게 섰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신 제목이 뭡니까? 내 뭐요?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이미 알고 계신 게 주님이십니다. 행위라는 단어로 오늘 이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위라는 단어는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가라는 말은 이건 삶의 전반적인 행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들의 사업터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 가운데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는 건 이건 이것 또한 그들의 삶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수고라는 말이 우리가 지나간 말, 아유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코포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아 땀 흘려서 노력했구나 이런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섭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냈을 때에 헬라어로는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살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성도님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힘겹게 에베소 성도님들은 살았을까요? 한 단편적인 단면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데메드리오 사건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 횡행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 거기선 이런 걸 먹고 살아야, 이런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구나, 이런 걸 업으로 삼아야 사람들의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잘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9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25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거 뭐 금이나 은 세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은감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작은 모조 신상 같은 겁니다. 은신상, 신상을 또 작게 만든 거를 만들어서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하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사와 이적 행위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마술책을 갖다 불태우는데 은 5만 개입니다. 뭐 지금도 은 5만 개, 동전 5만 개인지 뭔지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 5만 개를 지금도 갖다 놓으면 그것 꽤 큰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의 분량의 책을 불태우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상신상에 뭘 깎고 장신구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견제를 받고 감시를 받고 모함을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없을 만큼 소위 애들 표현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살기도 힘든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당하고 외면당하는 삶, 안 봐도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죠. 그 삶을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 어려운 거 하나님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안다라는 표현 하나에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안다, 아신다.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단어를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두 친구가 오이밭에 갔습니다. 오이밭에 가서 오이가 지쳐내 있는 걸 두 친구가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표현이 야다입니다. 야다. 헬라어 말로 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야, 다 오이다. 나도 안다. 그거 이제 붙여서 저는 외운 겁니다. 오이밭을 연상하시고 오이밭에 들어간 두 친구를 떠올리면 야, 다 오이다. 나도 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해보시면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야, 다 오이다. 나도 안다. 에베소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한 단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가 일어서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 어려울 건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오이다, 야다, 오이다, 안다. 그냥 아는 거 아니라고 들으셨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속속들이 일일이 면밀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야다, 오이다라는 표현. 그 우리는 힘들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막 찾고 싶어해요. 그런데 주님 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진리를 소화했는지 그 내용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칭찬이 있다면 무슨 칭찬이겠습니까? 아, 돈 많이 벌었구나. 좋겠다. 애들 잘 키웠구나. 잘했다. 이런 칭찬도 참 좋겠지만요. 전 무엇보다 이런 칭찬이 저는 듣고 싶습니다. 너 믿음 잘 지켰다. 이 말씀도 어찌겐 참 감당하기 힘든 칭찬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서 믿음을 지켰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드리고 믿음 지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얻는 열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신앙을 진리 안에서 수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수호하면서 많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보시면 말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튼실하게 잘 입고 신앙을 수호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다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떨어뜨린 게 있습니다. 추락한 게 있습니다. 버린 게 있습니다. 처음만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걸 오늘 주님께서 4절,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단절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버렸느니라. 단절됐다. 사랑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나서 어떤 분이 본문을 읽고 간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여러분 첫사랑, 주님 만난 그 첫사랑, 처음 사랑. 오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보내실 때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도 생각해야 되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관계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무엇도 생각하셔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에 주셨고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최고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진리를 수호해냈습니다. 많은 훌륭한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반석처럼 굳건히 다져놓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압박과 어려움, 또 내부에서 일어난 오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분이라고 먼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니골라라는 분이라는 연결을 성경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요, 니골라 당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거 AD 1세기에 산 3, 4세기까지 영지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아주 못된, 아주 추악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파벌 중에 하나입니다.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 분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 선한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놨던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분별해냈다, 그들을 분별해냈다, 쫓아냈다, 막아냈다, 참 훌륭한 일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요. 그런데 이 진리를 수호하다가 지금 무너진 게 있어요. 떨어진 게 있어요. 버려진 게 있습니다. 추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분이 아유 좀 많이 어려우시죠. 네, 우리 다 어려운데 우리 뭐 제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거 조금 보태서 쓰세요. 애들 좀 챙겨주세요. 뭐 좀 먹이세요. 이러고 누가 와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힘든 이 진리에 대한 싸움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거죠. 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 사람 유대인의 뭐 뇌물 받았나? 이 사람 어디 니골라당에서 들어와서 나 미혹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신앙이 어떻게 질까요? 사람들 관계가요. 이게 냉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회의 증인이 한창 난리칠 때요, 어떤 새신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저 사람 어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파견 나온 사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먼저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단이 득세할수록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기가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들 안에서 남아있는 이 아픔이 바로 처음에 가졌던 사랑의 행위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추락하고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분리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처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러고 뭘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고요? 생각하고 뭐하고요? 회개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뭐하라고요? 가지라고요.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생각하라는 말씀은 이거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하고 아 그거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해가면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찾아서 뭘 다시 회복하시라고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시라고요. 그걸 어떻게 메타노에온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지금 즉시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교회 안에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그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 나타날 행태,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성경을 압축해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되었을 때 오늘 에베소서 에베소 성도님들이 지켰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수호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의 모습을, 그럼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도대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그걸 딱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를 목회했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대 목회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사도 바울, 그 관계, 그것들을 보면 아,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 간의 사랑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밀레도에 멈춰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뭐 이틀 3일길을 부지런히 달려와서 그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께서 이제는 다시 못 볼 거라는 거 서로가 알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권면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이렇게 몸소 삶으로 나타낸 것 장로님들 꼭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에 제 생명도 조금도 부끄럽고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이제 장로님들 다시는 못 봅니다. 이러고 마지막 권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표현된 장면이, 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과 행위와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께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보여줬던 복음적 삶이고 눈물의 기도였고 그에게 가진 것 모든 것을 짜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고 진했던지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로 38절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처음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는 이 장면 속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시작할 때에는 겸손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겼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열매로 가득 채우기를 권면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목을 어긋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고 헤어집니다. 많은 장면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서 아하, 에베소 교회의 처음 탄생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많은 것을 담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서로를 견제하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서 오늘 주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 팬데믹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들을 다시 가지라고, 다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드릴 때에 주님께서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그 처음 사랑, 지금까지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내어버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며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만 서로의 사랑을 또한 서로를 보살피는 이 눈물로 채워주었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게 싸우니 이 아름다운 교제와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처음 그대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변치 말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